예,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그 전체적인 개괄 사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가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서신서를 이제 펴시면은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과 같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서신서의 그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그 인사말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거의 그 내용이 똑같아요. 특히 3절 같은 경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자기가 예전에 알지 못했는데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구분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기를 구분했다. 그럼 어떠한 일로 하나님이 그를 구분하셨느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비춰지는 것 같은 그 빛을 받고 쓰러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켜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아나니아는 사실 고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포악하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또 이렇게 예비하셨냐 하면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이것까지는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을 당해야 될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그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이 핍박했는데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그에게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면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서도 구별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 가서 보면 좋은 일만 그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 바울에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분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소스데네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18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소아시아의 그 도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소위 얘기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당장이 그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 밑에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17절에 가서 보면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소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려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가서 보면 원래는 그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 그리스보였는데 그리스도바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 후계자로 나선 사람이 이제 소스데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가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 예. 그래서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그리스보를 이은 그와 같은 회당장이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이 기록되는 그 순간에는 소스데네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소스데네가 지금 누구와 같이 나오냐면 사도바울과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사도바울 옆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복음사역에서 상당히 그 귀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소스데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입으로 그걸 구술을 하면 그럼 그 옆에 있는 소위 서기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 가서 보면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구술해주는 그 말씀을 직접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함께 있든지 또 조금 더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어쩌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이렇게 구술했을 때 소스데네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소스데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지금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있던 회당의 치리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으니, 근데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여기 이름이 1절에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거를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딱 보내주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그 머릿속에 소스데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던 바로 그분, 그렇죠? 아, 그 형제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가서 보니까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히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이 교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이 수신자가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각 처에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외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구분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리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또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다. 예,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세인트로 돼 있어요. 우리 예, 뭐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성 예,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뭐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프란시스,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도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히 구분함을 받은 거룩히 구별된 그런 무리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읽는 사람이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인트예요. 세인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세인트 우리 같으면 여기 소래 예배당에 있는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카톨릭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번역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에게 이렇게 번역한 거였고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에게 내가 지금 성인들 그러면 벌써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상한 일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카톨릭 교회 그 성도 아니면 카톨릭 교회 그 성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위로 다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서 카톨릭 교회는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을 교회가 만들어서 공표합니다. 그걸 시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성인이에요. 카톨릭 교회 성인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원래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깨끗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분을 해서 너는 내게 거룩히 구분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세인트라고 불러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인트로 불러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한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묘하게도 신약과 구약 전체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딱 100번 나옵니다. 100번, 100번 나오는 가운데 단수가 4번, 복수가 그 다음에 96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게 성도, 성도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만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가서 보면 세인트가 많이 나와야 성도가 나오면 그걸 자꾸 구약시대 성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신약시대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 특히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의 성도들이라고 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다니엘서 7장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런데 지금 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21절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어. 그 뿔이라고 하는 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도들하고 싸우는가 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기를 통과하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에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난기 때 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이게 신약교회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는 구약시대의 성인들을 이야기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에 있는 이 서신소에 있는 성도들, 성인들 성도들 세인트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세인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누가 있느냐 환난기에도 성인들이 있죠. 성도들이 맞습니까? 환난기에도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환난기는 계시록 13장 가서 보시면 계시록 13장 7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가서 보면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해 여기 그도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예,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길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10절, 예, 거기도 가서 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런 구절을 딱 읽으니까 야, 이거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이게 환난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봐라, 이거 성도들이 끝까지 여기 인내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환난 7년 동안 들어가서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야, 예, 그렇게 견뎌야 그래야 이제 휴거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환난기 성도들 이야기,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천년 동안 밑바닥 없는 구덩이, 소위 무적행위들한테 갇혀요. 근데 거기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악한 자들이 남아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마귀가 천년이 다 풀려나니까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맨 마지막에 하게 되거든요. 거기 20장 9절에 나와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 악한 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악한 자들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도는 누구예요? 천년왕국 때 살고 있는 그 성도들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성도들도 신약성도라 그러면 신약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환난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까지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세인트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는 구약시대에 구분하신 자도 있고 신약시대에 구분하신 자도 있고 신약교회시대가 끝나고 이 7년 환난기 하나님이 구분하신 자도 있고 환난기가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구분하신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막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평생토록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그 말도 구분을 잘해서 봐야지.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 다니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나오니까 아, 이게 성도가 신약 성도라고. 예. 그분이 제가 어디 다니던 그 미국 교회 미국 분인데 미국 교회 선데이 스쿨 리더예요. 그분이 아 선데이 스쿨 리더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 나옵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안에서 구분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 구분이 돼서 성인이 된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분된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셔야 그 구분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총 40번 정도 나옵니다. 40번. 어디부터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반대가 되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예요. 맞죠?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서신서에 지금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렇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어떤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이제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다 소아시아 지방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넘어서 저 위로 넘어가면 드디어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터키의 이스탄불. 옛날엔 그 도시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지금에 있는 로마. 그런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대제가 들어서면서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을 옮겨버렸어요. 옮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둘로 갈라지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될 때 서로마의 중심은 그대로 로마가 된 거고 동로마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콘스탄티노플이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중에 이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천주교 유물도 있고 오스만 터키에 이 이슬람 유물도 있고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지나면 유럽이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도시가 있으면 거기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지금 골로새라든지 이거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방의 교회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 유럽이라 해봐야 지금 뭘 얘기하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서 보면 빌립보가 들어가자마자 빌립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탄불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 데살로니카가 나오고, 데살로니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럼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가 있고, 이러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때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피터 섬기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잡신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잡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이든 고린도 교회 사람이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이든 다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해서 성경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구분된 그와 같은 성도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퍼질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다. 은혜와 평강. 예, 그래서 은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은혜가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평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시작이 될 때 그 인사말엔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성경에 총 170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이 21절에 거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는 총 170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99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170회 중에 바울이 은혜를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은혜를 선포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단어 나오는 그 횟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무료로 단번에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선물을 우리가 은혜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느냐 하면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영어로는 grace for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for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엄청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감히 어느 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만나고 어느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구약시대 율법도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은혜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충만한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샬롬 그렇게 묻어요. 샬롬 그 뭐냐 평안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 샬롬이다. 샬롬. 예. 그래서 샬롬을 가서 한번 이 화평, 평강을 찾아봤더니 자그마치 429회가 나와요. 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그 정도면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두 장, 세 장마다 한 번씩 이 샬롬, 피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얘기하면서 살렘 왕이다. 그러죠? 살렘, 그건 뭐야? 평강의 왕이다.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말로는, 영어는 다 그게 peace예요. P-E-A-C-E. 근데 우리말은 어떨 땐 화평, 어떤 땐 평안, 그렇죠? 어떨 땐 평강, 그렇죠? 원래는 평화, 그렇죠? 다 같은 말인데, 우리말은 이렇게 좀 나눴어야, 그래야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 화평을 준다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강 그러면 이게 건강하다 할 때 그 강자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형통하고 그렇죠? 평화로운 그와 같은 그 삶을 그 얘기하는 게 평강이고 이럴 때 화평을 준다 이러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peace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상 이거를 생각해 어떨 땐 미국 사람도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peace 그러면 화평도 있고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성경이 얘기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와 같은 화평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제 제자들 만나서 발 드시쳐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막 발 드시쳐주고 좋은데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이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으면서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내일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고 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쭉 얘기하면서 그 14장 그 나오는 15장 16장 내용이 뭐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내가 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이게 다 피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그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는 게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죠?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도 이 평안 화평이라고 한 말이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 그 근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 뭐 이단 집단이라고 하든지 이런 데서 쓰는 무기가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지도자 말 열심히 듣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명령을 내려준 대로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구원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이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지도부와 여기에 그 말에 따라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 통과 주장하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7년 동안 끝까지 참아야 그 참으려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기뻐서 뭐 봉사하고 기뻐서 헌금하고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쁘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안 하면은 구원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아주 완전히 등을 지는 거다. 그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할 수 없이 하는 건 다시 말해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헌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거지만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이 유지되지 않을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거. 휴가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휴가도 이거 얼마나 덥습니까? 휴가도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가고 목사가 허락을 해주면 가고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가고 1년에 동창회가 한번 주일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목사가 허락을 해주면 가고 안 해주면 못 가고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목사의 종이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자유. 그 자유와 더불어 그 자유가 넘치게 되면 그러면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교회가 느슨한 것 같고 그래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하는 걸 보면 참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몇 차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석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성도나 아니면 에베소 성도나 데살로니가 성도나 다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그냥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주석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에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강이시라, 평안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분리벽이 파티션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파티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이의 중간, 여기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여기 파티션이 있었는데 이 파티션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에베소서 3장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에게 계시된 그와 같은 신비가 5절부터 나오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셔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신비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동료 상속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구약 시대엔 불가능한 거잖아요. 들어도 못본 거예요. 꿈도 못 꾸던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언제 예수님 뭐 천국 이런 거 꿈이나 꿨어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댔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진리를 알게 된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봐라. 예. 어떤 면에서 꿈이냐 생시냐 그 얘기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말, 그걸 풍성하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는 말하는 거란 뜻이에요. 원래 어터런스라고 돼서 입에서 밖으로 말을 뽑아내는 거 그게 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말을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혀로 해서 밖으로 이렇게 뱉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입 밖으로 내어서 무언가를 전한 그런 말, 그 말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 선포를 할수 있는 그와 같은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주시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신비를 아는 거.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읽을 때 이해가 잘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이 아직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구약은 아예 어려워하고 딱 포기하면 그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립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구약 읽으면 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구약도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읽는 가운데 성경 바로 보기 요새 한마음 미션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보는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숲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숲이 이렇게 생긴 숲이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하나하나 여기 있는 나무를 이게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숲은 어떻게 생긴 줄 모르고 나무만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해를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인데 하나님의 신비라는 그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약 성경도 내가 열심히 좀 공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도 알 수 있는 지식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 증언이라고 하는 건 증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증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을 많이 열어갖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복음 선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복음 사역의 그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선포가 그 당시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직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데모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죽었다가 셋째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셋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본 거를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다.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모든 일에서 베드로든 야고보든 누구에게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12절에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손수건을 그 사도가 갖고 있는 걸 가서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전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기적과 표적과 이 사도의 이와 같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확고해져요.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 확고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선물은 보통 일반 성경에서 은사로 표현된 거예요. 선물,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던 게 뭐예요? 타워너,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아직 대언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었습니다. 대언, 병을 고치는 거. 그렇죠? 타워너,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통역하는 타워너를 분별해서 통역하는 그와 같은 그 선물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해서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 특히 12장,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선물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사례가 이제 그 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선물에 관한 한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데 선물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그 두 군데만 나와요. 로마서.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이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다른 그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사모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는가, 자기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아주 굳게 확신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써놓은 그 디모데 후서 말씀을 봐도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정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내서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이제 소책자를 한 90페이지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법 같은 거 이제 교정만 보면 그러면 이제 8월 한 15일쯤에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8월 15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재림과 휴거 세미나를 이제 4시간 했잖아요. 그거 한 이후에 이걸 좀 어떻게 책자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없어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에 이제 그 하게 됐거든요. 그걸 하면서 제게 굉장히 은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번엔 글로 이걸 그려놓는 거니까, 옛날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고 이거는 글로다가 이거 책을 뭐 90쪽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논리적으로 성경에 맞게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옮겨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거 좀 히트를 치겠구나. 물론 다 무료로 우리가 나눠주겠지만 그래도 이거 참 좋구나.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고 여기 신약에는 어떻게 돼 있고 환란기는 뭐고 짐승의 표는 뭐고 우리가 이런 걸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이런 거를 어떻게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 뭐 그래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주님을 기다린 신부, 뭐 이런 카페 들어가면 그냥 베리 치고 받으면 뭐 구원 잃는다 그러고, 요새 또 뭐가 있어요? 신부를 단장해야 된다. 예수님 올 때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 단장을 시켜주는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목사들이. 그 신부 단장 모임에서 신부 단장. 그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다미성교회 그 하던 사람들처럼 12시에 흰옷 입고, 그 다미성경이 그랬는데 뭐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해야지 통과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신부단장이 딴 게 아니고. 그러니 그거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이 더운데 밤 12시까지 그 신부단장 한다고 그러고 그 교회 예배당 가서 이러고 앉아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좀 무지한 사람들이 좀 바로 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린과 휴고 이제 그 바로 알기 여러 그림들도 이제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요 근래에 정말 말세를 당했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 정말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해서 무료로 나눠줘도 가져가서 안 읽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가져가서 그 정도 되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료로 줬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가서도 그걸 읽지 않으면은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더러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다린다. 지금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똑같은 말로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정말 너희가 잘한다 이와 같은 그 칭찬을 우리 예수님께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날 영어로는 day예요. day. 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특별한 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날, 또 하나는 주의 날. 이렇게 하는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그 이후에 대언서에 가면 크고 무서운 주의 날. 주의 날은 크고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혹독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환란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핍박이 많은 그러한 때를 주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이 돼서 어떤 날이 쓰일 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사람은 낮추어지는 비천해지는 그와 같은 때를 그들 때를 그리스도의 날 아니면 주의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혼인만찬 끝나고 나중에 지상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어요. 이런 전체 그런 일들을 전체 뭐 그러면 한 천년이 넘는 그런 기간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7년 환란기 또 천년왕국이 포함하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이죠. 7년 환란기 7년이죠. 휴고가 곧 전에 일어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7년 정도 조금 넘는 그와 같은 그 기간을 성경은 주의 날 아니면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보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신다. 자,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는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 안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그러면 성도들도 심판을 받을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한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한번 서야 된다. 근데 그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5장 23절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까식으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뜻이에요. 날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온전히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